반갑습니다. 우리 수지가 교회가 개척하고 태어난 우리 아이인데, 수지가 한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이 단어와 또이 생각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우리 병역 집사님 찬양인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또 그동안에는 우리 영민이가 수고했는데 우리 이제 승호 형제가 오늘부터 다시 또 뒤에서 파워포인트로 섬겨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3명의 우리 교회 교사들 또 아이들이 일본 은혜의 숲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곳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사실 어제부터 조금 고민이 됐던 거 뭐냐 하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 가족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뭔가 이렇게 또 필기하려고 탁 들고 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 용어가 아이들한테 잘못 맞춰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 가운데 그냥 못 알아듣는 건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는 것만 쓰시면 돼요. 아는 것만, 그냥 저게 무슨 말인가 뭐다 일일이 다 알려고 안 하고 그냥 아는 것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제가 다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또 세대를 이어가는 예배라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이 시간을 기억하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우리의 영혼들이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비유? 비유? 그 다음에 끝까지 아니시네. 1.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2.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에게 벗어나는 게 자유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여막심한 자식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상속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바보같이 들어준 거죠. 바보 같아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은요, 재산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한글 번역에 이게 먼 나라로 갔다 번역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나라하고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서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나라, 이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없이 멀리 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먼 나라로 가자마자 오늘날로 바꾸면 호화빌라를 사고 벤츠 승용차를 사고 날마다 좋은 음식에 또 술과 함께 또 여자들의 품을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행복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진 재산이 모두 다 써버리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요,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조금만 쓰면 탕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려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만 틀림없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담과 하와가 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탄의 말처럼 됐어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인간이 왕이 되었어요.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걸 따먹는 순간에 인간이 왕이 되었어요. 정말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합니다. 둘째 아들하고 똑같아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즉, 둘째 아들이 가져갔었던 재산처럼 인간이 자기의 지혜, 인간의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람, 자기의 시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과 그리고 생명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이다. 이거는 나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에 대항하여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나갈 것이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의, 내가 하는 도덕, 또 내가 하는 양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인간이 왕이 된 거죠. 이걸 뭐라고요? Sin, 죄다. 중간에 뭐가 들어있죠? I, 내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의 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부분 이해하라고. 여러분 지금 2000몇 년도죠? 2019년도.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훨씬 전에도 인간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어떤 역사냐?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역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중세 있죠? 종교개혁이 1517년 이렇게 일어났는데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1500년쯤 지난 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지나니까 세상이 변화가 왔어요. 과학이 발전했고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르네상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문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는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운동을 펼칠 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권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많은 근대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권위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중세까지 1500년 동안, 훨씬 그 이전 동안 억압받았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억압받는 거고 종속되는 거다. 그래서 이 종속을 물리쳐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운동의 최후 목표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궁극적인 권위인, 가장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한 최초의 인물이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쓴 비테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만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꿈에 불과하다. 특별히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악몽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꿈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 한 인간은 속박당하고 의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해방은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려는 이 의존을 물리쳐야 하고 또 인간이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제거할 때에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 무신론은 마르크스는요 무신론을 자유의 기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신이 없어야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 제가 철학자 이름을 많이 대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또 인간을 절대적인 자유로 존재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유명한 근대 철학자들이 자유라는 이름 안에 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가 끊임없이 또 억압받았던 또 하나의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덕.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률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률을 또 하나의 권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후의 권위인 도덕률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도덕률을 없애야 된다. 니체의 철학에 의하면 니체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제일 먼저 노예의 권위, 우리를 노예로 만든 주인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우리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전제군주인 하나님을 없애버려야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든 최후의 권위, 즉 도덕률을 버려야만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덕을 버려야 인간의 마침내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근대의 철학이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운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근대 철학자들이 마침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해방운동의 최후 종착지로 생긴 결과가 뭐냐? 이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그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니체가 표현을 썼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 다시 말로 바꾸면 무의 철학,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이 없고 도덕이 없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선포하고 살다 보니까 신도 없고 도덕이 없으니까 인생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게 된 겁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고 따라서 살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까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으로부터 해방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무의미 속에서 자살 또 해체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더 많이 지났어요. 근대를 거쳐서 거의 현대에 이르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허무주의가 나오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금도 인간이 과연 주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의 흐름이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언젠가는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짓밟혀진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낙관론이 무너진 사건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은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유럽, 그리고 태평양,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이 전쟁으로 당시 인구가 한 23억쯤 됐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3%에 해당되는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6천만 명이요 대량 학살이나 공습으로 죽었는데 민간인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쟁으로 인한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성적 착취, 인체 실험,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즈음에 발생해버린 겁니다.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의 파멸로 이렇게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인간의 개발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큰 최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명하게 깨닫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악과 고난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자원과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철학자 얘기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쟁 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던 역사였는데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가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천 몇백 년 동안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자유가 최종 어디를 향하는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도 똑같이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근대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범위, 에덴 동산 그 안에서의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사상은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자유사상입니다. 이 자유사상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신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은요 철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의존하는 게 자유야? 그러나 모든 기독교 신자가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체험적 사상이고 체험적 진리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가 꼭 필요한 이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자유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으로 이해되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게 뭐냐? 본문에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졌고요. 성적 문란이 있었고요. 탐욕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고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궁핍, 빈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는 빈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빈곤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없는 인간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허와 무의미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요, 끝없이 영적 방황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신을 해체시켜버린 근대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뭔가 진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허기, 무의미, 의무, 허무, 외로움으로 시달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갈입니다. 인류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를 떠났더니 기근을 넘어서 기갈이 왔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인류의 역사에 기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경험한 게 또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져가지고요. 너무 가난해져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딱 붙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려보려고 했었던 둘째 아들이 갔더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의존적 존재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의존하느냐의 문제인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한 인간에게 붙여 사는 그런 종속적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요,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누구나 어딘가에 붙여 삽니다. 종속적 인간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교에 종속되거나 돈에 종속되거나 기술에 종속되거나 과학에 종속되거나 죽음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딘가에 붙여 삽니다. 아니면 심지어 그것도 아니면요, 사람, 새, 뱀, 돼지, 사자, 호랑이, 용, 해, 달, 바람, 강, 바다, 산, 나무까지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로마서 없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떠나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붙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결국 어딘가 붙여 살게 되는데 그게 뭔가 대단한 거면 좋은데 심지어 나중에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붙여 사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경험한 것은 도덕적 해이, 성적 문란, 탐욕, 쾌락, 허랑방탕한 삶, 궁핍, 빈곤, 가난, 공허, 무의미,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경험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15절에 돼지를 치는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서 그 아들이 경험한 건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동물입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이 아버지 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서 살 때 그 인간은 결국 그런 무의미 공허를 지나서 궁극적으로 그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짐승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치인도 짐승이고, 종교인도 짐승이고, 부자도 짐승이고, 가난한 자도 짐승이고, 이것도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남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사륙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거의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심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탐욕이 발생하면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리고는 잔인해진 인간은요, 나중에는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아마 학교 다녔을 때 그 책을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정현웅이라는 사람이 쓴 마루타 보면 일본군이 1940년을 전후해서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죠.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각종 세균 실험과 페스트 또 콜레라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루타라고 불렀는데 그 마루타는 통나무란 뜻입니다. 일본 광동군 만주 제731 부대 거기 보면 한국인, 중국인, 몽고인, 러시아인, 미군들을 포함해서 포로 3천명에게 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이 너무 잔인해서 설교 원고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들을까봐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엔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승호 형제에게 준 설교 원고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실험 종류를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본군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느냐? 그 잔인함은요, 히틀러에 의해서도 똑같이 자행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마친 다음에 나치 전범들이 1945년에 이제 뉘른베르크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인데, 여러분, 그게 영화로도 돼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전범의 그 최고의 이제 사람에게 내릴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변호사를 맡은 사람들이 쭉 시간이 지나다가 그 전범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은 타인을 느끼는 능력이 1%도 없다. 이 사람은 타인을 느낄 능력이 1%도 없는데 그건 악이다. 그렇게 가스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마음 하나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인 죄, 그리고 인간 이기심을 넘어서 잔인해진 인간, 그리고 마침내 1, 2차 세계전을 통해서 동물보다 못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킬링필드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스니아 사태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그 일들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인생, 허무한 인생, 동물적 인생, 자유를 원했지만 예속적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여기에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 맞춰지면 안 되죠. 제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나라죠. 그러면 먼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먼 나라에 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역사를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이 절망에 취해 있을 때 마치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15장 20절에 말하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무엇보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막 짐승처럼 살다가 둘째 아들이 뭐라 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오죠.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어나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스스로 돌이키고 일어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 회개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간 적이 있냐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의 거대한 전향, 내 삶을 바꾸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계속 보는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고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라는 게요, 내가 돌발적으로 한번 결심해보고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내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약간 결심한 그런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이제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활양식, 그 모든 총체적인 것에 변화를 주고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새로운 전향입니다. 아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내 인생의 변곡점을 이룰 큰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야, 이건 틀렸어라고 미워하고, 지금까지 미워하던 거, 내가 이제 아버지하고 살기 싫었는데 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것을 사랑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회개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원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인간 스스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는 회개의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향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국적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근원적인 국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에 적응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본받지 말고 상대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나라의 가치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겁니다. 이 구절은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 1을 반영하고 있는데 승호형제 그 뒤에 나옵니까? 그 뒤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승호형제? 로마서 12장, 아, 저기 있네. 제가 못 봐서. 이렇게. 여러분, 폼은 틀이잖아요. 그런데 이 틀을 규정하지 말고 이 틀을 바꾸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등과 소수만이 살아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이 소수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이라는 체계 속에 이 세대의 틀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경쟁에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고가 만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삶은 세상의 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라. 그 안에서 나름대로 정직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 틀 자체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 틀은 잘못된 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모두 1등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꼴찌에도 상관없고 뒤처져도 뒤처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즉 세상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바른 게 아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다른 가치로 살아간다고 선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일어서서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들을 맞이해줬죠.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속에 우리 안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왜 돌아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냐면 아까 보세요. 아까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받아서 그 조금 있으면 써버리면 없어질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게 다 파닥나버리고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끌어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한한 자원 속에서 인간은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피조물의 제한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의존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데에 인간에게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말씀을 맺으려고 하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리고 뭐 전문적인 뭐 성직자 그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제자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살아갔고 인간의 무엇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다. 방향을 바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이런 교회란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는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자발적 변화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가치로 살겠다.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 교회란 회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진정한 제자가 적고 진정한 교회가 적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5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80대까지 너무 많은 연령층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각자 나의 생을 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나의 생을 딱 갈라버리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나의 생을 갈라버리는 회개와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나중에 재직 그 얘기 때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향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이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않겠다. 내가 하늘의 가치를 따르겠다. 아까 우리가 수지가 기도해 줄 때 제가 받았던 감동이 뭐냐면요. 한수 공동체란 얘기를 쓰고 한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한수의 시간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이냐? 각자의 시차는 있었지만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결단을 시차가 있었지만 우리 각자가 그러나 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우리는 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한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뭡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결단과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사는 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무한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